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러서 그들에게 약속한 복된 땅, 가나안을 정탐케 한 후에 돌아와 자신들의 경험한 바를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고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이어지는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형벌도 이 일 때문에 주어지게 됩니다. 무리 가운데서 뽑은 대표자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영향은 이렇게 사실은 큰 것입니다. 열두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을 이 단 두 사람, 아니 이 열두 사람이 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무리 중에 뽑고 뽑은 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정탐으로 나타난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결과이고 반복되는 신앙과 불신의 역사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각 지파마다 선택된 정탐꾼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각 지파의 두령급으로 선택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빼고 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조건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로 구성된 소위 말하는 특공대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선택된 기준이 어디에 있던 간에 나중에 이들의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면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각 지파를 배려하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12명의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으로 뭉친 이 두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모두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이었다면 이 사건은 아마 반전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영적이지 못한 지파 간의 안배라는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로 선택되지 못한 데서부터 문제는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장 일반적인 부정적인 사례로 많은 역사 속에서 전철을 밟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정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죠. 신앙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협력보다는 주변과 형편과 사람들의 관계가 우선되는 일은 반드시 삐걱거리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하기에 따라 애굽일 수도 있고 또 정복해야 할 가나안일 수도 있고요. 정복한 축복의 땅 가나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오늘 우리는 2010년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필리핀과 인도를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며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남은 생애를 탐지하고 보고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서 우리는 이들의 불신앙적인 전철을 다시 밟는 어리석음을 밟지 말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들의 도전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 도전, 챌린지라고 그러죠. 챌린지라고 하는데 이 챌린지에는 3C가 서로 결합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건 뭡니까? Courage, 용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charge, 자기의 맡은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C가 서로 융합이 될 때 이 도전 챌린지는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전하는 것, 그것도 의의가 있지만은 자기 각자의 역할을 서로가 감당하면서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진정한 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세 가지 제목하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같이 보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태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두 사람의 태생이죠. 이들은 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열두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탄생과 교육과 훈련이 거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들의 태생은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나서 자랐고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대부분을 신앙적이지 못한 세상의 교육과 환경에서 키우고 있는 것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우려가 없지 않은 부분입니다. 열두 사람이 꼭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시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경적인 또는 교육적인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결국 그런 것들로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형성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세상에서도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먹은 대로 내어놓는다 하는 말을 곧잘 합니다. 비록 이들이 애굽 사람들의 직접적인 교육을 모세처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자신의 역할을 깨달으면서 행한 일들을 보면서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젖을 먹는 유아의 시기에는 어머니에 의해서 아직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지만은 어머니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확신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젖을 뗀 이후부터는 장성할 때까지 애굽의 교육에 맡겨집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섰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은 것은 사실 그의 애굽의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그럴싸한 방법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에 애굽에서 공부한 시간만큼의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이 열둘이 다 같은 교육을 받았을 것인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점은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방 출신의 환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내용이죠. 심지어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모습을 17장 17절에서 보게 되죠. 열 사람이 똑같이 평생에 나을 가능성이 희박한 문둥병을 치료받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정결을 선언받아서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이 10분의 1에 불과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믿음이 그만큼 적은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아홉은 다 감사하러 돌아온 한 사람과 같지 않았는가 묻기보다는, 왜 이 이방인인 한 사람은 그 아홉 사람과 같이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의 회복보다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유별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세상적으로 더 일반적인 의문이 될 것입니다. 열두 사람의 이스라엘 대표자들, 즉 약속의 가나안을 정탐시킨 이 사람들을 모두는 같은 태생과 같은 환경과 같은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신기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도 같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고 유별나지 않은 인생을 사는데 왜 우리만 요란을 떨고 유별나야 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 가려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환경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고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옳지 않은가?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왜 유별나게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자고 하는가 하고 신앙을 더 주문하는 부모나 교회가 더 이상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저들이 나온 자란 환경이 같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가보고 돌아온 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열두 사람 중에 열 사람은 다른 곳을 보고 왔거나 두 사람이 다른 곳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꼭 같은 곳을 함께 둘러보고 왔음에도 우리들의 보는 것처럼 이들의 보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온 것 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세상을 보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꼭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다르다는 거죠. 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거합니다.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26절 하반절에서 27절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는 가나안이 사실적으로 복된 땅임을 함께 확인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보고는 뒤로 가면서 뒤틀려지고 있음을 읽게 되죠. 또 자세히 이 열지파 대표자들의 주장을 읽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32절 33절이죠. 자,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는 땅입니다. 거기 살던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면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이 건강하지 못할 터인데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즉 대장부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경외감보다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과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기 위한 회피의 수단으로 이런 보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소수의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꽃 같은 땅과 사람들을 보고 왔음에도 저들과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30절이고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14장 바로 이어지는 14장 6절에서 8절에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열두 사람 중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광경은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이미 내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다 이겨놓은 싸움이다. 마귀들은 이미 날개를 상하였고 힘에 꺾였다. 너희들이 취하도록 하여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용처럼 우리 앞에 드러누워 있는 세상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이 열 사람의 사람들처럼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두령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꼭 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음에도 이렇게 엄청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열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는 뭔가 하는 겁니다. 태생도 환경도 교육도 같이 받았고 꼭 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 사람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보고를 하고요. 단 두 사람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거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다음에 부분을 주의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민수기 14장 바로 연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보이는 것, 나타난 현상들만을 수집하고 종합해서 보고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더 큰 호소력을 가졌던 것을 뒤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속에서 나타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의 보고는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자신들의 나온 애굽보다도 귀한 땅임을 먼저 확신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4장 7절 하반절 8절 하반절 그렇게 말씀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면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확신을 주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역시 14장 8절 9절이죠. 이 약속들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맹목적으로 쳐들어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런 말이 오늘 제목으로 잡은 말씀의 반대적인 표현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보기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은 신앙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찬란히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나중에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간 지 45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어땠습니까? 이 갈렙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수고하고 애쓴 이 갈렙은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자기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가나안에서 난공불락의 요소를 주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필경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적으로 비판적인 세상을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브라함이나 또 그의 아들 26장 28절에 이삭이나 또 그 아들 28장 20절에 야곱이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나 여호수아 1장 5절이나 9절에 여호수아나 모두가 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하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역시 이 역사 속에서 2009년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아직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보다는 다수가 호응을 받고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더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수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소수의 바른 판단과 보고는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형벌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역사는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환영하거나 좋아하거나 많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환상은 애시당초 버리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 그리고 다수의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는 판단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로부터 어찌 보면 외면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단서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그런 사람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도록 최선을 다하는 2010년을 탐지하고 돌아온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탐지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